요한계시록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분의 교회의 사역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분은 먼저 사랑을 말했는데 이는 사랑이 모든 선행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님이 계시하신 사실과 진리를 버리지 않았으므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또한 매우 수고하고 사람들의 육신적인 일들과 영적인 일들의 피로를 공급했으며 또한 인내의 일에서 특히 뛰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원문에서 이 인내라는 단어 앞에 너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여기서 특별히 그들의 인내를 칭찬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내라고 말한 것은 마치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그들의 인내를 주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을 뿐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사업을 감소시키지 않고 도리어 진보시켰습니다. 이것과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상반되며 다릅니다. 이것들은 물론 이세벨과 그의 자녀들의 행위입니다. 당시 온 교회의 행위의 성질은 다 이세벨로 전환되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읽어나갈 때 우리는 이 일들이 바로 당시 교회 가운데서 유전되어 행해진 것들이며 이세벨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책망하기 전에 그분은 먼저 이러한 빛의 방면의 행위들을 수집하시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당일의 배경이 아주 어두웠기 때문에 이 행위들은 빛을 더 드러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중세기의 로마 천주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서신을 읽을 때 많은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중세기의 암흑시대의 교회인데 왜 주님은 여전히 그들에 대하여 이러한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늘 성경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단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남은 수로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전체의 지위를 대신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대 온 나라가 배도했을 때 하나님은 유대의 남은 자손들을 유대 나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역시 이러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의 충성스러운 믿는 이들의 모든 행위를 두아디라 전체의 행위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당시 그러한 암흑의 시대에 뜻밖의 이러한 사랑과 믿음의 행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저작들이 우리의 손 안에 전해졌으며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았는지를 봅니다. 물론 우리가 본 전해진 저작물들은 많지 않지만 당시 교회 중에 소수 성도들의 행위를 대표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많은 믿는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이 글을 쓸 수 없었으므로 그들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또한 많은 저작물들이 이미 손실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종합해서 말한다면 그러한 흑암의 시기에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참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찬사를 표하게 합니다. 환경이 어두울수록 주님을 위한 충성스러운 행위는 더욱 그 보배로움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중세 믿는 이들의 이야기야말로 가장 흥미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내는 참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위하여 이단의 교회를 반대한 마음보다 더 진실된 것은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수고하며 사람에게 쫓겨남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지만 비록 그들이 받은 고난은 그 이전의 교회가 로마 황제의 손에서 당한 고통보다 더욱 심했지만 비록 그들은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지만 비록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그들을 후원해 주지 않았지만 비록 당시의 사람들과 신부들은 많은 죄명을 창안하여 그들의 몸에 더했지만 그들은 다 용감하게 전진하여 하나님의 간증을 지키고 세상이 주는 안식과 가정과 생명과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분의 교회를 증명하기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것들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때로는 연약했으며 그들의 사상에 잘못된 점도 많았지만 비록 사탄이 그의 괴계를 써서 틀린 것을 그들의 선행 안에 섞으려고 했을 때 때로는 뜻밖의 성공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행위는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는 바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편안함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서들이 다 소멸되고 진토가 되었을 때 그들의 모든 행위의 기록은 하늘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렇게 두아디라의 성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당시 교회의 사람들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지금도 역시 지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으며 그들은 결국 완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이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두아디라를 칭찬하신 말씀은 두아디라 전체에게 이러한 좋은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행위가 있었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주님은 밝히 두아디라 전체와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들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일 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말씀의 순서를 본다면 더욱 이러한 교훈을 드러내려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전체의 행위는 바로 당시 교황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공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의외로 하나의 행위를 칭찬하셨는데 이 하나의 행위는 교황의 행위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주 예수님은 먼저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일에서의 동기입니다. 주님은 그 다음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에서 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내, 선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이렇게 그들이 만난 불꽃 가운데서 그들의 사랑과 선행을 더했으므로 주님의 칭찬을 얻었습니다. 두아디라 전체는 교황의 교훈을 따르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면전에서 공적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과 여기의 순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땅히 먼저가 사랑이요, 먼저가 믿음입니다. 그런 후에 수고와 선행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기서 칭찬하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세벨과 이세벨의 딸들로부터 이 한 무리의 사람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당시 로마 천주교회라는 전체적인 시대에 교황이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져서 자신을 마땅히 잊지 않아야 할 지위에 두었던 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겸비하게 비밀이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는 많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로 어쨌든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안위를 얻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그들의 선행을 완전히 인정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분명히 그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시에 많은 믿는 이들이 이단을 믿고 전하는 자로 모함을 받았고 비록 당시 많은 믿는 이들이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가장 더럽고 가장 사람을 놀라게 한다는 죄명을 얻었지만 그날 심판의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세벨은 늘 하나님의 나봇을 반대하며 그들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다만 그가 약간의 대가로 인하여 그의 산업을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릇 세상의 작은 대가 때문에 그의 산업을 팔지 않은 이들은 다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모함을 받을 것이며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름 없이 혹은 악한 평판을 받으며 행한 두아디라 믿는 이들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은 그들이 당한 고난의 어떠함을 짐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수고한 것은 어떠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인내는 참된 인내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최고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은 결코 사람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처음과 같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거스르는 환경 가운데서 이러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의 대적이 된 가운데서 만약 처음과 같을 수만 있다면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것은 도리어 이전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의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이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자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속박이 심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엄중히 감금했지만 그분은 다 깨뜨리고 나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생명 안에서 참으로 능력 있으며 세상의 어떠한 장애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전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박하의 나그네들은 참으로 그분이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연약한 사람들에게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의 역사를 읽는다면 우리는 이 인내의 증인들이 날이 갈수록 열심을 더 냈고 그들이 얻은 빚도 갈수록 많아졌으며 그들의 용기도 갈수록 커졌음을 볼 것입니다. 이후의 종교개혁은 결코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많은 선봉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죽으면 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진리의 횃불은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으며 갈수록 더 타올랐습니다. 이러할 뿐 아니라 진리의 분별 또한 날이 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장 큰 요점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요점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우리는 주 예수님이 성도들을 책망한 이유가 바로 그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기 때문이었음을 볼 것입니다. 비록 죄악이 증가하고 압력이 더 커졌지만 이러한 행위에 반대하여 증거하는 음성도 더욱 많아지고 더욱 커졌습니다. 이와 같이 점점 증가하였으므로 결국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능력으로 충만했고 열심을 내어 일했지만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이 바로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주님이 그들의 많은 선행을 기뻐하고 인정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가장 주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비록 칭찬하셨지만 또한 책망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이방의 왕후이며 그녀는 그녀의 남편을 이끌어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제멋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섬기는 규례를 바꾸어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바알은 바로 교회 밖의 유혹자이며 그는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미혹하는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유혹자이며 그녀는 교회가 어떻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세상과 우상과 연합하였는지를 대표합니다. 비록 바알과 이세벨이 범한 죄는 별 차이가 없지만 그들의 위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교회 안에 있으므로 그녀의 죄악은 바알이 교회 밖에서 범한 것보다 더욱 큽니다. 버가모 안에는 다만 개인적인 범죄가 있었고 혹 개인의 수가 많을지라도 교회 전체는 여전히 자유로웠습니다. 두아디라 안에서는 다만 개인만이 범죄하지 않았으며 비록 이 개인의 숫자가 아주 많았을지라도 교회 전체는 더럽혀졌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과연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부분은 바로 한 여인이 자칭 여선지자라고 한 것을 용납한 것이며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 가르친 것을 용납한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당시 어떻게 우상에게 경배했으며 또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주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늘 마태복음 13장 7절의 비유와 계시록 2장 3장의 일곱 서신을 비교합니다. 그들은 고찰한 결과 일곱 개의 비유와 일곱 서신은 서로 병행하면서 서로를 보완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상 앞에 세 서신 안에서 그것들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앞에 세 비유를 서로 비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의 일곱 개의 비유가 바로 주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과 두 번째 강림 사이에 천국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음을 압니다. 계시록의 일곱 서신 또한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주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까지 교회가 통과한 노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의 비유와 서신은 다 금세의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들의 서로 같은 점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상 기타의 비유가 어떻게 이 2, 3장의 서신과 비교되는지를 볼 수는 없고 다만 특별히 네 번째 누룩의 비유와 여기에 네 번째 서신인 두아디라에게 보내어진 서신이 어떻게 서로 밝혀지고 있는지를 보기로 합시다. 네 번째 비유에서 가장 주요한 인물은 바로 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찰한 네 번째 서신에서 가장 주요한 인물도 또한 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중하게 읽는다면 우리는 이 두 여인이 사실상 한 여인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하여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 기꺼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비유의 참된 뜻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먼저 이 비유를 고찰해 본 다음 다시 그것과 여기의 서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양자가 다 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들은 복음이 마치 누룩과 같이 그 성질에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서 어떤 것이든 그것과 접촉하기만 하면 다 그것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마치 밀가루와 같으며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승리하여 온 세상을 다 복음으로 감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설은 물론 매우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반박도 하기를 원치 않고 다만 성경의 다른 말씀으로 과연 이러한 해석이 성경과 부합되는지를 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그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이 여기에서 천국이 마치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는가입니다. 만약 주 예수님이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셨다면 우리는 누룩의 의미가 좋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하다면 의심할 바 없이 이 천국은 점점 확장되어 온 땅에 편만하여져서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리는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신중히 조사하면서 읽어본다면 우리는 이 문제가 결코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는 이 구절의 말씀만 읽는다면 우리는 이 누룩이 천국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본장의 성경에서 기타의 비유와 비교하여 읽어본다면 우리는 감히 주님의 목적이 누룩으로 천국을 대표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두 번째 비유를 읽을 때 과연 천국은 그 씨를 뿌린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이야기 전체입니까? 그 안에는 같지 않은 씨와 같지 않은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의 예를 들어 만일 이 누룩으로 천국을 대표하는 원칙에 따라 말한다면 다섯 번째의 비유 안에서 천국은 바로 땅에 감추인 보배이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여섯 번째 비유 안에서 천국은 발견한 그 사람이지 결코 좋은 그 진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실상 천국은 비유 전체의 이야기와 같으며 결코 그 비유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 가운데의 의미가 다 좋은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된 천국 안에는 물론 악한 것이 없지만 지금은 많은 거짓된 일들이 있으며 또한 나쁜 것이 존재함을 면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잠들었을 때 대적이 밀 사이에 가라지를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세 비유 안에 있는 죄악은 하나하나가 갈수록 커집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뿌려진 씨의 일부가 실패임을 설명하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대적이 악한 씨를 뿌린 사실을 설명하며 세 번째 비유에서는 가장 작은 씨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크게 되어 공중의 사악한 영들이 그 사이에 깃들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네 번째 비유가 복음의 승리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앞에 세 비유와 결코 연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완전히 상반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이 하나의 비유의 의미를 밝혀본다면 우리는 이 비유 안에 있는 각 요점들이 다 의미로 가득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해설하는 데 있어서 레위기 2장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재 안에 고운 가루는 바로 여기에 가루 서말이며 그 안에 결코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비유와 앞에 세 비유가 서로 연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세 비유 안의 죄악은 이 비유 안에서 더욱 심화되며 더욱 은밀해집니다. 소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양식이 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누룩이 그 안에 섞였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바로 이름을 저버린 교회가 한 것을 대표합니다. 이 요점은 아주 중요하며 따라서 우리는 여러 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때 유대인들은 반드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첫날은 누룩을 그들 각 집에서 제거해야 했는데 이것은 첫날부터 마지막 채 7일까지 무릇 누룩이든 떡을 먹는 이는 반드시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의문에 따라 이 무교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분의 유대인 제자들은 아주 쉽게 이 누룩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누룩을 제하는 일과 관례가 그들 가운데서 여전히 매우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마다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교절에 누룩을 제하는 것을 볼 때 이 누룩의 의미는 틀림없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 또한 소재 안에 누룩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제물 안에 누룩을 섞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군중들이 누룩의 의미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누룩이 사용된 부분을 본다면 한 군데도 그것을 좋게 지적한 부분이 없음을 볼 것입니다. 지금 읽은 비유에서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이 비유를 앞에 세 가지의 비유와 연결해서 본다면 이 누룩의 의미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을 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자신이 누룩에 대하여 내리신 정의를 보므로써 우리는 더욱 이 누룩의 의미를 악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룩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교훈으로 혹은 진리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늘 말씀을 먹는 양식으로 간주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곧 진리이시며 우리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은 밖의 의식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교훈은 바로 지금의 불신주의자들의 교훈입니다. 이 두 종류의 누룩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또한 헤롯의 누룩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명성과 재물을 추구하게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에 따라 본다면 누룩의 의미는 바로 정욕과 마귀와 세상입니다. 그것들은 합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패시킵니다. 우리가 이 비유 안의 문체를 볼 때 바울 또한 이러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여인이 누룩을 가루 안에 숨겨 전부를 부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예를 읽고서 이 두 부분이 병행되는 것이며 서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는 이 누룩의 의미를 밝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침묵을 지키신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두 부분에 병행되는 의미가 있으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로부터 이 누룩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사도는 우리를 위하여 누룩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독과 사악이며 누룩이 없다는 의미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유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누룩의 의미에 대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루 서말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가루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구약을 읽어본다면 우리는 가루서말이 바로 그들의 한 끼 양식의 분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루서말로 그들의 양식을 헤아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온 손님들을 대접할 때에도 역시 이 수량의 가루를 사용하여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저기서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가운데 있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인자의 자격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과연 어떤 숫자를 갖고 계십니까? 3은 하나님의 숫자이며 3일 하나님을 표명하며 하나님의 만족을 표명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3이란 숫자보다 적은 것은 여기서 표명한 진리와 결코 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누룩을 이 가루 서말 속에 넣었는데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의심할 바 없이 그녀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는 다 여인이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서 이 여인은 과연 무엇을 대표합니까? 참된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름만 있고 실제는 없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읽어볼 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여인이 대표하는 교회가 좋은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 하나의 비유에는 바벨론의 성질이 들어있는데 그 작은 씨 또한 느부갓네살과 같이 높고 큰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바로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녀는 이미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황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녀를 위하여 규례를 바꾸고 가르침을 바꾸어야 했을 것이며 따라서 바로 이때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넣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바로 이 여인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녀는 임의로 섞을 수 있고 또한 임의로 빚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유전과 그녀의 규례를 그 안에 더하여 그것들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게 했습니다. 그녀는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누룩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바로 누룩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이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외형을 갖고 있든지 그것은 결국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한 주를 갖게 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도리어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권위를 빙자하여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감히 이런 거짓된 명령에 저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여인 이세벨에게로 돌아갑시다. 그녀의 이름은 의미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항상 많은 의미들을 하나의 작은 글자 안에 은밀하게 압축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때 다만 하나의 이름만으로 많은 이야기를 말해내는데 그것은 적지 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과 그녀와 연관된 역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당시 아시아의 어떤 교회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특별히 배도한 한 여인을 가리킴을 알려줍니다. 그녀는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은 그녀의 영향을 받아 바알을 경배하고 섬김으로 그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우상 숭배의 일을 극력 제창했습니다. 그의 식탁에서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함께 음식을 먹었으며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나봇을 살해했는데 그것은 단지 그가 하나님이 그의 열조에게 주신 산업을 버리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죄악의 우두머리요 주동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21장 25절과 26절에서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일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록 17장에서도 역시 여인이 언급되는데 그녀의 이름은 비밀이며 큰 바벨론이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은 두아디라 아내 이세벨일 뿐입니다. 장래 대환난 때가 오면 그녀는 발전하여 계시록 17장에서 말한 여인이 될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 우리는 17장을 말하면서 상세하게 말할 것이고 지금은 다만 그녀가 두아디라의 여인과 서로 동일하다는 것만을 언급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여기서 이세벨을 논한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만 그녀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자칭한 결과는 바로 사람을 꿰어 간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읽어볼 때 역사는 결코 우리에게 이세벨이 선지자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왕후였으며 우상을 숭배한 왕후였습니다. 하지만 두아디라의 이세벨은 결코 왕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주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그들로 장래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임을 본다면 우리는 이세벨의 이름 안에 사실상 그녀가 왕후라는 의미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일곱 서신 안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은 이기는 자들이 있었던 교회들의 상황과 아주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장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이들 이기는 자들은 당시의 교회들과 함께 권세를 잡으려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장래의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비록 이세벨의 이름만을 언급했지만 이것은 당시의 거짓된 교회가 어떻게 이미 이전에 이세벨과 같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장래의 큰 바벨론 또한 권세를 잡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곳의 성경은 사실상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손의 잔에는 성도들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에서는 결코 이 여인의 이러한 행위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전에 하나님의 충성스런 백성들을 핍박했던 이가 바로 그녀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이 비로소 이 서신의 완전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마태복음의 네 번째 비유는 비록 그녀가 어떻게 왕후였으며 어떻게 사람을 핍박한 자였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매우 분명하게 자칭 선지자의 성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아디라에 보낸 서신은 다른 두 개의 예언을 하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 계시록 17장, 마태복음 13장과 본서신은 합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게 합니다. 이것들은 물론 다 로마 천주교회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의 로마 천주교회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람은 혹 그들에게 그다지 큰 허물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안목과 주님의 평가를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장래 나타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에 이미 정하신 것은 결코 변개할 수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엄숙한 일입니까? 예언 가운데서 우리는 장래 이 여인이 권세를 잡을 것임을 압니다. 헛된 이름을 도모하는 정교회 역시 그녀의 권력 아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녀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를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세벨의 이러한 행위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나쁩니다. 그녀의 죄는 바벨론보다 더욱 무겁습니다. 지금 두아디라는 뜻밖의 이 여인의 가르침을 수락하여 흑암과 잔인함과 우상 숭배의 도를 전하며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그녀의 말을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악은 주님의 눈에서 덮여지거나 통과될 수 없으며 그녀는 다만 간음을 전할 뿐 아니라 또한 간음을 실행합니다. 이러한 간음죄는 바로 세상과의 연합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통혼하는 것이 주님의 면전에서 간음을 범한 것과 같듯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친구가 된 것도 역시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그녀의 가르침의 두 번째 결과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떻게 직접 사탄과 교통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는 대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죄는 하나님이 가장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버가모의 때에는 다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발람의 교훈을 듣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아디랄에 이르러서는 교회 전체가 이세벨이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을 용납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참으로 한 단계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바로 당시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몇 개의 서신 안에서 대서특필로 그분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땅 위에 이름을 저버린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비록 주님의 이 땅 위에 빛이지만 주님은 도리어 이 몇 개의 서신 안에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녀의 가르침이 결코 영혼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그리고 거룩함에 대하여 다 온당한 것이 아님을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예식과 교회의 유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에게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담대히 행하고 전파하였기 때문에 그 행한 것과 전파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에베소는 타락하였고 버가모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거하며 두아디라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청종하였고 사대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어 있으며 라오디게아는 그분의 입에서 토에 내쳐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가르침에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청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그들을 책망하는 근거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에 청종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다만 자칭 선지자임을 모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지금의 교회 중에 이미 주님께 폐역하고 주님을 떠나 임의로 주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일이 허다하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반드시 우리가 따르는 것이 과연 누구의 교훈인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세벨의 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녀가 자칭 선지자라고 한 것이 첫 번째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여자는 마땅히 남자를 가르쳐서는 안 되며 그 가르치는 것이 설사 진리라 할지라도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여인이라고 한 이상 이것은 그녀에게 진리를 가르칠 권리가 없음을 표명한 것입니다. 비록 여기서 말한 이세벨이 실제로 육체를 가진 여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에서 그녀를 하나의 여인으로 간주한 이상 그녀는 마땅히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녀는 의외로 이단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은 마땅히 조심하여 결코 당신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견고한 것조차도 여전히 타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을 따르는 것은 다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론상으로 가르치고 가늠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것을 실행하게 했습니다. 교훈이 있으면 당연히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전한 가르침들은 다 재창하고 실행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본들 안에서는 당신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번역이 더 나은 것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라는 의미는 바로 그녀가 당신에게 순복하고 당신의 권위 아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을 대표하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덕상의 책임을 졌습니다. 두아디라의 사자는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대표이며 또한 그 교회의 도덕적인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아합의 죄는 첫째로 이세벨을 취하여 그가 바벨론의 일에 참여하는 데 이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그녀로 하여금 하나의 이방인으로서 하나의 우상 숭배자로서 그 나라의 종교상의 일을 관리하게 한 것이며 또한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자칭 선지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역사에서 버가모 이후 로마 천주교회가 흥왕하던 시기에 행해진 것입니다. 그때 교회와 세상이 연합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자칭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다 하면서 허다한 우상 숭배의 관습을 소개하여 교회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사실상 역사상의 로마 천주교회는 당시의 두아디라보다 더욱 이세벨답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이세벨과 마찬가지로 이방의 죄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었을 뿐 아니라 그녀가 소개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성경 안에서 하나의 가장 큰 원칙은 성경에서 만약 여자로 예표 삼은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의 상황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며 남자를 예표로 하였을 때는 바로 그 상황에서의 행위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인으로 번역하든지 너의 아내라고 번역하든지 그 해석은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사자들로 하여금 이세벨의 가르침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나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이세벨로 권세를 잡게 했고 가르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의 배도는 역사상 드문 것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의 이름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사자의 아내로서 당시 교회의 상황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교회에서 책임을 진 사람은 마땅히 이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세상에 속하고 폐교한 가르침일 뿐 아니라 이러한 가르침을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 주님의 이름과 온 교회의 신앙으로 가장하여 전파한 그것입니다.